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에 일곱 인을 차례로 떼어내십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나타나더니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 천사들이 차례로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쏟아진 그 재앙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금제단에서 음성이 들렸었어요.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장소였었죠.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순교의 피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으로서 여섯 번째 재앙을 땅에 쏟으시는 겁니다. 재앙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까지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의 간절함도 눈물도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쏟아내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믿음의 의인들에 대하여서 그 핏값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13절에 제단 내 뿔에서부터 음성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의 내 뿔, 이 뿔은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우리 기도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도 작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은 제단의 뿔과 같이 권세가 있으세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를 흔들고 무너뜨리십니다. 크고 두려운 재앙과 심판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거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땅의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혹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다. 낙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들, 매국적인 일, 또 이적적인 행위를 행하는 이들, 거짓과 부정으로 권력을 도둑질하는 자들,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담대히 행하는 자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북한의 악한 정권과 체제가 속히 무너지고 억류된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저 나라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힘 있는 한 나라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선교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 눈물과 또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는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제단 뿔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부르짖으십시다. 우리 여전도회, 권사회, 아버지 기도회 다시 모이기를 힘써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요한이 이 제단 뿔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결박한 네 천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아 결박된 타락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여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유브라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의 북쪽 경계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간의 경계입니다. 이 이방이 이 경계를 허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오는 그 길목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 또 바벨론 제국이 이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각각 멸망시켰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서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통로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놈들이 경계를 허물고 침공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붙들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방이 넘어오지 못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계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이 뭐 여러 차례 도발은 했지만 지금도 핵을 만들고 위협을 하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섯 번째 천사가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주십니다. 그 결박을 푸실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이놈들이 경계를 허물고 전쟁을 위해서 침공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 결박된 천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년 월 일 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셨어요. 자,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그 연, 월, 일, 시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우리의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날에 아주 구체적인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바로 그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결박하셨던 그 네 천사를 그 타락한 영을 잠시 놓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놓임을 받자마자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 경계로 묶여 있었던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결박을 헐고 전쟁을 위해서 몰고 와서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겁니다. 이놈들이 이끄는 군대가 있는데요, 그 숫자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1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아멘. 마병대, 말 타고 싸우는 기마부대를 말합니다. 이 악학령이 이끌고 있는 이 군대를 기마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심판이 빠르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었었어요. 2만만, 2만의 만배라는 표현인 겁니다. 당시 헬라의 수 표기하는 방법이 그랬었어요. 2만의 만배는 얼마죠? 2억을 말하는 겁니다. 2억. 현재 전 세계의 현역 군인의 숫자가 3천만 명, 대략 3천만 명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거죠. 여기서 2만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냥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2억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수를 뜻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권한을 잠시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귀신과 악령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면은 세상에 악한 영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놈들이 군대처럼 나라들을 허물고 또 가정들을 허물고 또 개인의 인생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탄 자들, 그들이 호심경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과 같이 호심경을 입고 있어요. 또 이 말의 머리는 사자 머리와 같았었습니다. 또 꼬리는 뱀 같아가지고 뱀 같은 꼬리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놈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 3분의 1,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입니다. 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될 때 처음 네 번째 나팔의 재앙까지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구별함이 없이 모두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됐었어요. 자, 그러다가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시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해함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때 인침을 받지 않는 자, 그들이 해함을 받게 되는데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못하도록 또 제한을 두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나팔장에서 보니까는 다섯 번째까지는 죽이지는 못하겠는데 여섯 번째 장에서는 죽게 하십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세요. 3분의 1, 엄청난 수예요. 큰 재난입니다. 자, 그러나 3분의 1이에요. 전부는 아닌 겁니다.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침받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그들을 지금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다 죽게 안 하시고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왜 진노 가운데서 그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죽음의 심판을 가장 마지막에 두셨었는데 그 이유와도 같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되기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오히려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환란을 당해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자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참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예배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었던 거예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러한 죄악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문자적인 정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혹은 나무로 사람이나 짐승 등 여러 모양을 새겨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형체가 있어요.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있습니다. 부처상, 마리아상 혹은 뱀이나 여러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놈들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섬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듣나요? 못 듣나요?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빌어도 우리를 돕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놈들을 헛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마치 신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섬기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치 그 안에 그 우상 안에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살아 있는 것처럼 우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기도 듣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인생과 영혼을 묶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었어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앙이 쏟아지고 심판이 임하자 더 이 우상 앞에 도와달라고, 더 우상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구원을 외치는 거죠. 두 번째로 살인이에요.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 중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찌르고 죽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자들, 성도를 미워하고 비박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복술,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의 힘으로 미래를 보고 또 접신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이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접신하는 거 진짜 죽은 사람과 만나는 건가요?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술인 거죠. 또 음행, 음행이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도를 세우셨는데,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결혼의 틀을 깨뜨리고 그 외에 모든 성적 행위, 성적 방종,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혼전 성관계, 간음, 매춘, 동성애, 소아성애, 또 근친상간. 소돔과 고모라성이 바로 이 음행의 죄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 동성애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었죠. 이스라엘도요, 믿음의 행진을 잘하고 있다가 발람의 꾀를 받아가지고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수만 명이 죽어나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3분의 1이에요. 전체는 아닌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전부를 갖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남겨두셨다고요? 이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었던 거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신과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 음행, 도둑질을 끝내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당해도, 재앙의 날에도, 옆에 심판으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그렇다면 참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전날에 알지 못하여서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었던 것들을 이제 알고, 이것이 헛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한 죄라는 것을 알고 버리는 자들, 그리고 참되신 또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예배하고 높여 찬송하고 겸손히 그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참 성도들인 거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등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참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참 성도의 표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은 미래에 받을 보호의 표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회개의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 성도, 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바로 인침인 겁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요, 또 귀신과 악령의 세력과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불의함과 불법함으로 살아가고,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 경건히 신앙하고자 하는 이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낙심할 때가, 혹은 분노할 때들이 있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가 성도의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하십니다. 제단의 뿔 가운데에서 말씀하세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의인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벽을 다시 깨워 기도하십시다. 성전에 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이기를 힘써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을 받는 대로 우리 안에 알지 못했었던 그 죄악들을 알게 하실 때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두려워하고 더 먼저 여기는 것들, 그 우상들을 헛된 것으로 알고 버리십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인, 복술, 음행, 탐심, 이런 죄악의 삶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뒤따라 거룩한 삶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